요화 복음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디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갈라지는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갈라지는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해주신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오늘날에는 표현하는데 그 유월절이 되기 전 엿새부터 그 일주일간의 사역을 12장부터 19장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1장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망쳐서 숨어있고 괴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우리 13장을 읽었는데요. 13장은 12장,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 요한복음의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13장 바로 앞에 12장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고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2장 지금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고서 예수님 또한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2장 1절에 보니까는 유월절 몇대 전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자신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 그 향유를 어디다 부었어요? 발에다 부었습니다. 발에다 붓고 자기의 곱디 고운 머리털로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어떻게 말렸어요? 나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누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몸을 준비한다고 실전 한번 보시죠. 실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나의 장래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환영과 찬송을 받으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죽기 위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행차를 하셨던 것입니다. 죽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예,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을 얻으신다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막 화려한 무슨 뭐 왕관을 빼시고 또 입간식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계속해서 보니까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인자 뭐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연결이 되네요.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미래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하세요.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화려함의 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어.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 지금 내 마음이 몹시도 괴롭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앞에로 하나님의 미라를 얘기를 하시고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보니까 33절에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고 또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1장의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기 자신 스스로의 그 예고, 그 준비,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3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3장 역시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아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에 교훈을 남기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셨다. 그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예수님 자신은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자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의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고작 이제 일주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셔야만 했던 그 일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1절 끝에 기록했듯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에게.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열두 제자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부르신 그 열두 제자였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택했던 그 소수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의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이 떠나가고 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해오셨던, 그래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든 우리 주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그들과 즐겁고 추억거리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선사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 예수님을 왜 왔는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특히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몇 장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대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 자기에게 온 사람들, 자기가 부른 사람들,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얻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남은 일주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뭐, 단순히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제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열을 다하여서, 내가 사랑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퍼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남김없이. 제 스스로와 여러분들에 대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을 거예요. 분명 죽을 겁니다. 목사님의 주일에 죄송한 소리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걸 다 알아요. 대단할 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뿐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를 뿐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당장 안 죽을처럼 우리가 살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별로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장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장식하면서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힘을 들여서 골프를 한번 가서 골프를 한번 쳐봐야 되는데, 아, 내가 이 차를 꼭 타고 싶었는데, 이 차를 꼭 타서 타고 싶은데, 아,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좀 요양 좀 하다가, 휴식 좀 취하다가 가면 좋겠다. 아마 제가 이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럴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일주일밖에, 짧게 짧은 시간밖에 없다면, 저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람이 사람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 망가진 사람들을 원래대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만 천국 가는 거,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망가지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라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그 일주일 동안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그 유월절까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짧은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하셨죠? 그 십자가 위에서 신이 희생의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순고한 뜻을 받들었고 너희들 산 사람 되게 하려고 내가 이러한 희생을 너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는 가운데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이 나옵니다. 다 같이 모였어요. 네, 저녁 먹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발 씻는 일이었어요. 발 씻는 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마 조금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발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밖에서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털어내는 어떤 의식과도 같은 거였어요. 물론 위생을 위해서도 있지만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집에 모였을 때는 밖에서 더러워진 발을 먼저 씻는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씻지 않고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발을 씻는 일은요, 보통 유대인이 수동하지 않습니다. 종을 씻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발을 이렇게 먼지 묻은 발이요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남의 발을 씻는 일은 하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시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종들에게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발 씻는 일은 그래서 보통 이방인 종에게 시켰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밥을 드시다 말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4절, 5절에 보니까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배아의 물을 직접 뜨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는 수건으로 또 바르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발을 본다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멍하니 벙벙했을 것 같아요. 아마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누구 하나 말리도 또 피하지도 못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 나이 지긋하신 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교제하다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면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아마도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그런 표시를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8절에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거의 다 씻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내 발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참 기특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선생님이 또는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발 씻는 일을 강행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거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유를 조금 밝히시겠죠. 8절 끝에 뭐라고 되어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또 순진한 그 말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곧바로 뭐라고 해요? 아 그럼 발뿐만 아니라 머리하고 손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오바를 떠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사람, 자기 제자들을 이미 목욕한 자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교회 가운데에, 그 섭리 가운데에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로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부터 이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단권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단권. 이미 목욕한 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 씻는 일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발 씻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일은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매일 회개할 필요 없어.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을 우리 주위에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아, 참, 그만하다.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었고, 영원의 생명을 얻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받고, 유혹받고,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그 베드로의 발을 씻으셨던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할 분이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3절이 그렇게 되어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오신 분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지킨 거죠. 또 요즘에 대강절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충분히 나를 지킨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황송함이 그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 발을 씻기는 일을 그것도 높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보다 낮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생이 있었고 또 주가 되어주셨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주셨다. 낮은 자리에 이미 오셨는데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 그런데요 우리 본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더 낫을까요? 우리의 아래가 아니라 오셨다. 우리의 아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셔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로, 우리보다도 낮은 자리로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들을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지만 종이 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짊어지실 십자가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은 마치 높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늘려졌지만 사실은 더 낮아지는 우리 주님의 수고하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수고한 신앙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참 무섭고 두려운 내용도 동시에 담겨 있더라고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뭐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는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해설이 나오죠.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가에 사랑하셨던 제자였지만, 그리고 그 발까지도 씻어준 제자들이었지만, 끝내 그 가운데서도 마귀의 게임에 이끌려버린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아버지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아넘기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닌가 봐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게 다는 아닌가 봅니다. 그걸 생각하면 제 스스로를 볼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과연 믿는다면 나는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데 참 목사인가? 참 그리스도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 겉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나 사랑이나 구원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가버리다가 그렇게 결국 주님을 팔아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으로서 그 가운데다가 회개하지 못했고 자기의 고집대로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처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내가 이제 이걸 15절을 넣지 않았는데 15절에 연결된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5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무병주라.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마음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매주 그 사실을 되뇌고 있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모험을 왜 보여줬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처럼 주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으면 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힘썼으면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길 바라는 그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덮어주고, 내가 오히려 채워주는 것. 그게 서로 발을 씻기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아닐까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실상에서는 근데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들딸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우리 아들딸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왔어요. 별거 아니고 하고 늘 싸우는데 제가 심지어 오늘은 제가 주중에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엄포를 하고 내 한 번만 없었는데 아이패드를 집어든 거 그래서 우리 막내가 어떻게 집어든 건데 그래도 왜이래요? 바로 별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그랬지 아니야 오빠가 먼저 책임 전가를 하고 핑계를 근데 우리 부모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그 아들 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속이 상해요. 그가 화가 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목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고 나 자신이 그렇거든요.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조사 중에 토론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쪽이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건 주님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올려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서로라는 말을 참 자주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라고 서로 발을 씻으라. 야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 네가 좀 수제자급이니까 나머지를 발심시켜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고 발심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로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신 말이 다른 아닌 볼 것 같은데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가고 싶어요. 요한 본문 13장 서로라는 말과 함께 이 말을 씁니다.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씻어주고 덮어줄 때 그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개명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야. 아, 저 예수 믿어요. 뭐 몇 년 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 세례받았고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이 알아챈다는 거야.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후에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또 닮은 말을 남겼더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을 한 단어만 바꿔주더라고요. 요거 우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조금 늦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것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7절과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 단어만 제가 바꿨다고 얘기해요.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올리자고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11절. 어느 때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 각자가 신이 종이 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작업을 매일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늦게 됩니다.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세야. 자,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네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인간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심은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되돌아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보면 그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도 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기독하고 연약하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라도 이 말씀을 저도 전했으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제 스스로 지켜나가고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저도 정말 정신을 다시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더러운 발마다 씻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실제로 훌륭한 생활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풍성하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가정과 예수의 능력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